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동물들 중에는 특별히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을 지키고 그 영역 안에서 사는 영역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고 지키는데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집착을 보이는 애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표시해놓은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겠죠. 만약에 더 강한 놈이 왔으면 싸워서 지면 이제 자기 영역을 뺏기는 거고 만약에 이기면 자기의 영역을 지키거나 아니면 더 확장할 수 있는 힘이 그 동물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영역 동물을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고양이도 영역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들처럼. 근데 그래서 집고양이들이 가끔 이제 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얘가 답답하고 얘가 뭔가 심심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간혹 드는데 얘네가 영역 동물이어서 일종의 정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들어오진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감시로서 이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심심해하구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내 영역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버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분비물 채취들을 남겨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도 영역 동물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뭐 채취를 남기거나 분비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 놓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땅 문서로 내 영역입니다 라고 표시 안 해도 나름대로 암암리에 서로서로에게 자기의 영역들이 이제 있죠. 뭐 개인의 어떤 감정의 영역도 있지만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자기의 영역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 영역을 침범해 오면 영역을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영역을 침범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별 상관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별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로 많은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살면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정해지게 되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나와바리라고 하죠. 내 영역이 정해져요. 내 나와바리가 정해지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쓸 법한 말을 사람들에게 쓰죠.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 밥그릇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역 싸움이 계속 있는 이게 뭐는 건달 세계에서의 어떤 나아버려 영역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영역 싸움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때로는 내 밥그릇과 만족할 수 없어서 남의 밥그릇까지 뺏으려고 하는 싸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죠. 어쨌거나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그 영역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개들도 그런 데잖아요. 애들 보면 딱 그래요. 이제 대부분 이제 어렸을 적 아이들에게 이제 영역은 이제 부모, 특별히 아버지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만약에 아빠가 자기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돼야죠. 아이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왕이 됩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 강한 사람이 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대접받을 수 있고 영역 안에 들어가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빗대어 봤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나와바리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이 대접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나와바리에서 거절 당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방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십니다. 그 위에 이유를 보면 어두움이 사람들이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예수님의 영역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곳에, 예수님의 나와바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좀 뻥 쪘죠. 유대인의 왕 누구지?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요한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장 5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다 구약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고 여기에 올 거라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온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돼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 그리고 그것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구약, 이 예언된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예언, 특별히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약속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기다림의 소망도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고 처음에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아 진짜 이분이 그분이구나 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가장 영접해야 될 예수님의 영역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고 거절받았다는 것. 근데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고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모셔드려야 될 장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예수님의 영역인 거죠. 예수님의 나아바리. 물론 온 세상이 예수님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장 잘 알아봐야 될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알아채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듯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고 예수님의 머리 된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람의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는 집단이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셔서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교회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는 곳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 싫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대가집을 하는 게 아깝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자기가 누리고 가졌던 것도 다 포기했어야 돼.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외식함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아주 그냥 보란듯이 그 앞에서 어기는 삶, 어겼죠 예수님 대놓고. 막 안식일에 예를 들면은 막 병자들 고쳐주는 거 대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고 무엇인가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개인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죠. 물론 영접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사형에 보면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 삶을 원으로 그려놨을 때 우리 보좌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밑에 계시죠. 영접은 했어요, 내 삶에. 오션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올려놓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뭔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분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예수님이 마치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되는 분처럼. 근데 예수님을 모신다고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지 않아. 거절하는 거죠. 때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때론 내 욕심 이런 것들에게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는 거죠. 내 감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선택해버리죠. 예수님이 때론 내 상처나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버리고 여전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내 삶에 그냥 악세사리. 내가 원할 때는 걸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떼버리고 내가 원할 때는 오라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가라고 하고 마치 이런 악세사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귀를 돌아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진짜 가장 귀하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가 아니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가장 잘 대접받고 영접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예수님답게 계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접받아야 될 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가장 대접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거절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인천에 어느 모 교회 목사님의 성도의 가정에 애가 있는데 얘가 점점 자라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닮았다고 애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처음에 이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냥 농담처럼 넘기다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닮은 것 같으니까 예전에 이제 의심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친자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목사님과 그 부인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할 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가장 대표할 만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 입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고 대답인 거예요. 이게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대접받고 예수님이 가장 오셔서 예수님답게 계실 수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거절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결국 우리 교회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가? 아직 드러난 큰 이런 엄청난 죄의 열매는 우리 삶에 없죠. 우리 귀에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김없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맺혀지는 삶의 열매는 죄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지 처음부터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 역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해요.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들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그분을 왕으로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의 생각과 감정과 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 교회가 우리끼리 뭔가를 좋고 우리끼리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끼리 우리 스타일대로 뭔가를 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서로 살아가는 것 안에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일이면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하는. 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고,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이 가장 안정적으로 예수님답게 계실 수 있는 곳이 교회 되는 거.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늘 예수님을 거절하는 곳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삶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인가. 우리 삶 가운데 거절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이 7개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열면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교회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을 닫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위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삶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토해버릴 만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지근한 삶이 뭐예요? 삶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살만해요. 나 별로 부족한 거 없어요. 나 이거 살만한데?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네 진짜 상태는 부유한 상태고 살만한 상태가 아니라 넌 지금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이제 곧 있으면 아사당할 것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뭐가요? 영적인 상태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삶은 살만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중심은 정말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눈먼 맹인 같아요. 벌거벗은데 수치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가 미지근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겉은 살만한데 속은 죽어가고 그런데 그걸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한테 살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겉으로는 번지르할지 모르겠어. 있는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살만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0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살만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중심이 죽어간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삶에서 다 거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살만한 거, 이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는 살만한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예수님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살만해요. 지금 당장 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내 영혼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미지근한 거고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토화해버리고 싶다라고 하실 만큼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9절에 뭐래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해라? 네가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다시 뭐해라? 돌이켜서 뭐하라고? 다시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네가 나와 함께해야 제대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닫혀진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신대잖아요. 왜냐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돌이켜야 될 회개는 뭐예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닫혀있던 문,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있던 문,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예수님 들어오세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영역들의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죠.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들어오셔서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왜 열정이 사라질까? 내 삶에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것이 왜 없을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갈아야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갈할 수 있겠어요? 갈할 수 없죠. 가난해질 수가 없죠. 곤고해질 수가 없죠.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눈먼 맹인처럼 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벌거진 상태로 수치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결국 블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들어오시면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사시도록 하면 다 되는 우리 가람도 곤고함도 눈먼 것도 벌거선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가장 예수님답게 사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몸된 교회인 것. 근데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는 교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왜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삶의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고 내 것으로 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미지근한 삶이 되고 미지근한 삶은 결국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라오디기아 사람들처럼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영혼 점점 죽어가고 가난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 나는 환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난 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고 계시진 않은가? 내 감정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고 있진 않은가? 내 계획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결국 내가 가난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영역 가운데 가장 환영받아야 될 나발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지 예수님 가장 예수님답게 사실 수 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되돌아보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혀진 문을 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삶에 다시 사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돈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채워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해야 될 걸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을 거절해야 되니까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세상 것들을 거절하게 되는 거.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풍성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거절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환영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환영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